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26장 16절부터 19절은 2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동시에 여지껏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이 나왔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총괄하고 결론을 맺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이제 몇 개의 단락으로 내용에 따라 기준을 가지고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지껏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다루었는데 대부분 십계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어떠어떠하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걸 하나님께서 풀어서 많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 이제 총괄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명령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 그냥 읽으면 뭐 당연한 내용이고 또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맨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너는 어떻게 하는지 이를 기준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두세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이제 내일 다시 더 그 뒤에 27장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때 이와 같은 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언약 체결을 하게끔 그러니까 언약 체결식을 할 때에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고백하게끔 요구하시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요. 16절에 보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가 먼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을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여지껏 나왔던 모든 규례와 명령들, 율법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런즉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을 주셨으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게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표현은 신명기 중간중간 종종 나오는 표현이죠. 종종 이 두 가지 표현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16절에서 지금까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주셨던 목적 근본적인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세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면 그것을 듣고 지식으로 간직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분 너는 듣고 순종해서 지켜 행하는 자 이렇게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다시 두 번째로 다시 반복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의 이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나와요. 17절은 너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18절, 19절은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두 단계로 순서를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시작할 때에 네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너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와 관련된 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가 첫 번째는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신앙 단계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이외에 자신들이 섬기는 다른 여러 신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겼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 신앙을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 그 뒤에 보시면 또 이렇게 돼 있죠. 또 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식도라고 한 다음에 1번, 2번, 3번을 이게 말하고 맨 끝에 보면 10절 끝에 보면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확언을 하는 건데 확언한다라는 말을 그냥 뭐 이 말로도 우리가 충분히 의미가 받아들여지는데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맹세한다, 선포한다,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결단하고 맹세하고 언약을 맺는가 확언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확언을 하는데 또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는 그 도를 행하고 내가 하나님 도를 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신앙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단계로 나눈 거예요. 하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단계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언약을 맺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 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 섬기며 살고자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단순히 그런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확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언한다고 하는 표현 자체도 그렇지만 그냥 결심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게 맹세하는 거죠. 맹세하는 것보다 더 큰 게 확언하는 것,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이렇게 살래, 이렇게 할래 단순히 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이게 지금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지금 이 모세를 보면 모세가 이 내용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이미 이렇게 신앙 고백도 했고 확언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명령을 하는 거죠. 사실 지금 다 앞에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모여있는데 이렇게 확언을 안 하겠습니까? 이제 다 이제 확언을 할 거예요. 그 뒤에 18절 19절에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너는 신앙을 고백하고 확언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두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했잖아. 17절에 네가 이렇게 하면 18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보배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성역 공부할 때 저한테 몇 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부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히브리인들을 너는 나의 군대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보면 이상한 거죠. 나의 노예들인데 하나님이 나의 자기 백성이라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규정하셨냐면 너는 나의 보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녀석들이 무슨 보석입니까? 속만 바글바글 썩이고 말도 안 되는 놈들 심판받아 다 죽임당한 녀석들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너는 나의 보배다. 너는 나의 보석이야.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이 보석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18절 끝에 보면 두 번째로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이번에도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한다. 이렇게 이것을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언약의 내용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을 주시면 되게 부담스럽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로 삼으신 백성에게만 내가 너에게 나의 명령을 준다. 내가 너에게 언약 체결할 수 있는 내용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참, 아, 나 이거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은데, 난 부담만 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이것이 선택받았다고 하는 가장 귀한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세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 그러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 명예, 영광을 삼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주셨느냐 찬송, 명예, 영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이 더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치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만드셨다고요? 보석이 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살고 있으면서 보석을 몸에다가 딱 두르면 치장이 되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 끝에 보면 19절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성민이 된다라고 하는 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애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사는 말이 있습니다.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쯤 되면 다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뭐냐면 엄마, 나는 교회 가기 싫어. 딴 애들은 딴 데 가는데 왜 나는 교회를 가야 돼? 엄마, 나 이거 안 하고 싶어. 난 저거 안 할래. 딴 애들 그거 안 하는데 왜 나는 그거를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거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엄마들은 또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옆집 애한테는 그거 하라고 말 안 해.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교회 안 다니는 애한테는 하라고 안 해. 네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당하는 사람에게는 부담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식인 겁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 아니면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아요. 넌 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심판받아라. 그거 그냥 옆으로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언약을 주겠다. 너희가 맹세할 수 있는 내용을 주겠다. 나도 맹세를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26장 16절부터 19절, 26장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이 내용은 앞부분에 주어졌던 모든 내용들이 왜 주어진 것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배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고자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선포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두세 가지 다시 한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상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도 뭔가를 하죠.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는 상호적인 겁니다. 상호적이라고 하는 것이 피차 동등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동등하겠습니까? 그러나 상호적이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면 이스라엘이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동등합니까? 결코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녀가 그에 마땅하게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그래야 이게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상호적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지금 나오는 것처럼 상호적인데 맹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듣고 알았어요. 거기 머무르면 안 되고 아, 내가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한 분만 하나님이심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단순히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결단하고 맹세하고 언약을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짐승 잡아서 죽여버리고 피를 뿌리고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결단을 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결단 중에 언약을 맺는 것을 따라갈 만한 결단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세상 사람들 이야기할 때 술 끊겠다고 결단을 한다.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한다. 담배를 끊는 게 그게 어디 사람이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뭐 중독되어 있는 무언가를 끊겠다. 막 이렇게 결심을 한다 하는데 그거를 지키기도 참 쉽지가 않을 때가 참 많죠. 근데 그런 모든 결심보다 더 강한 게 더 높은 수준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요구하시는 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단순히 은혜를 받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제 이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것 그것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맹세하고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고 언약을 맺는 것까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순종하고 응답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언약을 맺는 것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 얼마나 자주 이렇게 해야 되는가? 사실 형식적으로는 평생 살면서 딱 한 번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결단하고 언약을 맺는 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딱 한 번 합니다. 마치 세례 받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매주일마다 받지는 않잖아요. 한 번만 딱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체결식을 하는 것도 죽을 때까지 살면서 평생 딱 한 번만 합니다. 그럼 그걸로 끝난 거예요. 다시 언약을 더 맺으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사소한 일들을 결심할 때도 한 번 결심해서 그대로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결심하고 흐트러졌다가 또 결심하고 흐트러졌다가 또 결심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을 맺고 하는 거 세례를 받는 거 이런 것들은 딱 한 번만 하지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던 것을 되새기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거죠. 또 할 수만 있다면 주일날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때마다 때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심하고 맹세하고 고백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고 은혜받은 뒤에 어떻게 하기로 내가 마음먹었던 것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결심하고 맹세하고 언약 맺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뭐 가장 기초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임을 늘 고백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지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결심과 맹세가 퇴색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기로 결심하고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또 언약 체결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나의 보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만 나의 명령을 나의 말씀을 주었노라 선포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 언약을 맺는 것도 우리가 오늘 함께 다시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보다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참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한때 한 번만 결심하고 맹세했던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늘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또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